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 17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시간을 사드리라입니다. 사드리라. 오케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시간을 사드리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 삶의 대부분을 지배해왔던 어떤 원리들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남기고자 하는 저 개인의 어떤 몸부림 같은 것도 비어있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몇 가지 내용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15절에는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가 있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절 16절에는 그 뉘앙스상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세월을 낭비하는 자는 지혜 없을 뿐만 아니라 17절에는 어리석은 자로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15절에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지혜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단순한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스치듯이. 우리 성경에는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마치 미래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원문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걸어갈지, 시간 사용할지 조심해라 그게 아니고 지금 너가 어떻게 사는지,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이 말이에요. 본문을 직역하면 너희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Pay careful attention to how you walk.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하나 걷고 있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이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인생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여 보라. 어떻게 해요?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15절에 자세히란 말, 아크리보스라는 헬라어는요, 정확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할 때 사용하는 부사입니다. 자세히.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지혜자가 아닌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금 나의 하루하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2023년 우리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절반이 지났어요. 오늘 15일이니까 이제 2주가 경과한 거죠. 하루는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주일이면 168시간이고 2주가 지났으니까 336시간이 경과한 거예요. 이 시간들을 분석해보면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자, 1년 다 지났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올해 한 해 2023년을 구성했던 8760시간이 경과해요. 이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따라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바로 누가 말 안 해도 나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마땅히 시간을 내어야 될 곳에 시간을 내지 못하고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다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신 승리한 거죠. 마땅한 곳에 시간 내지 못하고 불필요한데 여전히 시간이 낭비되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리고 주의 뜻을 추구하고 주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이상한 착각을 해요. 복된 삶을 위한 시간 투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된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는 그 원리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서 거역할 수 없는 심은 대로 거두는 어떤 진리인데 복된 삶을 위한 시간 투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된 결과를 기다린다는 거죠. 안 그런데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죠. 잠시 16절을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돈을 아낀다는 의미는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보관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알아요. 돈을 아낀다. 자, 그러면 새로 구입한 아이폰을 아낀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위에서 사용하거나 뭐 또는 액정 화면에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 필름을 부착한다든지 그게 새 아이폰을 아낀다는 의미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어떻게 아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아낀다는 것일까? 돈처럼 저축할 수도 없고 아이폰처럼 보호 필름을 부착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세월을 아끼지? 시간을 아끼지? 헬라 원문을 보면은 답이 바로 보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가 바로 나타나는데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요 의역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맞게 이해되도록 번역한 것이지 직역이 아니에요. 직역은 카이로스를 사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카이로스를 사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카이로스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고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흘러가고 있는 다른 시간 개념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를 포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거나 아이폰을 아끼고 돈을 아끼는 것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야 됩니다. 아고라라는 표현은 들어보셨죠? 고대 헬라 세계의 집회나 마켓, 시장이 열리는 곳을 아고라라고 했습니다. 그 아고라에서 야채를 사거나 뭐 그릇을 사거나 할 때 그 행위 몸으로부터 out of 또는 from 이라는 act 그리고 아고라 그리고 동사를 만드는 zo 그렇게 붙었을 때 exagorazo 라는 동사의 얘기가 시장에서 마켓에서 물건을 사들이다. 근데 사들이는 대상이 뭐예요? 시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간을 사드리라. 돈을 지불하고 물품을 사듯이 시간을 사드리라.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아닌가? 주어지는데 내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드리라는 것인가? 하루가 시작되면 24시간 1440분 누구에게나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카이로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하셔서 이것을 구분하고 그 개념을 내 마음에 정리할 때 뭔가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이에요. 그냥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몇 분이 지났잖아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하여 지금 온 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시간,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 달력의 시간,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 개념이에요.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24시간 하루 1440분이 주어져요. 공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크로노스 지금 그 시간을 늘리려고 그래요. 그 수명이 60대에서 70, 그리고 80, 90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수명을 늘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 근데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의식적이고 주관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흘러갑니다,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게 내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그것을 취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카이로스가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너의 삶 가운데서 의미 있는, 의미를 특별하게 부여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들이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조금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기 45세의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45세라고 해도 자신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45세의 남자가 의사로부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는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통보를 받아요. 죽음을 앞둔 그가 3개월, 3개월이면 90일 아닙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매일매일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카이로스의 날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90일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저주하면서 복수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동일한 모양만 바뀐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낭비하고 이 생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 의사 선생님의 통보는 그로 하여금 지난 일생 동안 막연하게 흘러보냈던 달력 시간 45년과는 다른 훨씬 많은, 훨씬 복된 것을 남기는 90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개념이 조금 다가왔나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시간들이 평면적인 시간이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크게 벌고 이름을 널리 알리고 성공적인 사업을 해도 무의미한 시간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 사람은 성경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지혜자로서 언젠가 창조주 앞에 서게 될 텐데 내 일생을 그 어미하시고 사랑스럽고 자비로우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리뷰하실 때 칭찬받는 복된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분명하게 돈을 크게 벌고 이름을 남기고 사업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가 2011년 10월 5일날 췌장암의 하나인 췌장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사망을 합니다. 2011년요. 상 3, 4주 정도 지났을 때 10월 30일 그 여동생인 모나 심슨이, 이 여동생은 소설 작가이기도 한데요. 뉴욕타임스에 오빠의 죽음을 추도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글이 참 아름다워요. 원문을 읽을 수 있으면 한번 그 아티클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글의 이제 클로징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수년간 암투병을 하던 환자가 죽는다고 해서 별로 놀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우리는 오빠의 사망을 예기치 못했었다. 화요일 아침 오빠는 내게 급히 집으로 올 수 있겠냐고 전화했었다. 오빠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사랑스러웠지만 뭔가 자기 짐을 차에 싣고 여행을 떠나리란, 아니 여행을 이미 시작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우리를 떠나서 미안하다는 정말 미안한 목소리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 오빠와 올케는 서로 매일 같이 일하고 살아온 동료인 양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오빠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후 2시쯤 되자 올케가 그를 깨웠다. 애플에서 온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는 더 이상 깨지 못했다. 피셔 박사는 그날 저녁을 넘길 확률이 50대 50이라고 오빠에게 말해줬다. 오빠는 그날 밤을 넘겨냈다. 올케가 침대 옆에 붙어서 숨 사이에 정지가 좀 길어지면 오빠를 바라보곤 했었다. 오빠는 다시금 깊은 숨을 쉬었고 올케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사망 몇 시간 전 오빠는 마지막 날을 내뱉었다. 단음절로 세 번을 반복했다. 죽기 전 오빠는 여동생인 패티를 보고 아이들을 오래 쳐다본 다음 인생의 동반자 올케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그들 어깨 뒤를 봤다. 오빠가 했던 마지막 말이다.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세요? 죽음의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요. 눈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많은 경우에 약 한 3분의 2 정도가 이것을 경험을 하는데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마지막 육체적인 눈으로 응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초점을 떼고 다른 어떤 것을 응시하면서 눈을 감는 경우가 많아요. 그가 영원히 맞이하게 될 영적 세계 그 실상에 직접 도달한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단음절로 세 번을 반복합니다.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그는 죽기 전에 병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처럼 자랑스러워했던 그 많은 명성과 부, 곧 닥쳐올 죽음 앞에서 퇴색되고 아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명 유지 장치에 초록빛을 바라보며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들으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신의 숨소리를 느낍니다. 이제야 나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삶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 부와 무관한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쉼 없는 부의 추구는 결국 사람을 나같이 비비꼬인 인간으로 바꿀 뿐입니다. 내 일생 동안 성취한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침잠되었던 그런 기억들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커튼이 내려오는 건 나를 맞이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우상으로, 성공 모델로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본보기였습니다. 근데 그가 정직하게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크로노스의 삶을 그냥 살아왔다.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몇 가지 의미 있는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들은 이러이러한 것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을 크게 벌고 이름을 알리고 성공적인 사업을 했지만 그 인생 대부분의 시간들은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을 낭비했음을 스티브 잡스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고려상,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는 크로노스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이 카이로스적인 의미 있는 시간을 뽑아낼까, 이 작업을 할 때, 고민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16절과 17절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 악함을 아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랬거든요. 환경이 악함을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는 주의 뜻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영적 통찰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뽑아내는데 능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나와 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고려사항이 뭐라고요?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죠. 의미 있는 목표를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를 알고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은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수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의 기회를 확보하라고 명령하면서 왜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요?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라는 도시를 잠시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터키라는 나라의 남서부 해안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에베소가요. 상거래 중심 지역이었고 여기에는 헬라 세계 중심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규모의 아테미 신전, 우리가 보통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많은 숭배자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었고 그랬을 때 그 영적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복음화를 시도하고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옛날의 그 관행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면서 어떤 혁신적인 조치들을 해요. 자기들이 옛날에 섬기던 우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버리는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것을 하는데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 되더라. 짧은 묘사이지만 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상황을 단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도시 전역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써줬던 수많은 부적들, 저주나 복을 가져오는 비법에 관한 책들, 혼백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마법행위 관련된 책자 기구들 모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불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합쳐보니까 얼마라고요? 값을 계산했을 때 은전 5만 드라크마, 이런 큰 단위의 돈입니다. 10명의 노동자가 14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에 해당되는 큰 돈이에요. 한 사람이 140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 하는데요? 악한 마법행위 관련된 책 자와 기구들 확보하는 데 든 돈에 그만큼 에베소라는 교회가,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둠에 있었던 곳이에요.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너희들, 이런 적대적인 환경에 사는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너희는 목표 지점이나 목적의식이 없으면 기회의 시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이 도시 오클랜드뿐만 아니라 호주 시드니 멜버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다녀온 한국의 그 서울이나 부산,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물질주의, 여러분들이 영원한 비전 교회에 함께 식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또 주님을 추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단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매주 2,000불을 줄 테니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은 절반은 안 나올 거예요. 2,000불 줄 테니 교회 가지 마라. 아 목사님 700불만 줘도 안 가려고 했는데. 물질주의는요. 의외로 힘이 셉니다. 두세 번만 인터넷에서 두세 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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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엄난한 세계가 확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대로 접어드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무수하게 다양한 주제로 우리의 시간을 묶어두르는 유튜브 영상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할 시간이 적어지고 기도가 형식적이 되죠.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주의 말씀에 헌신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상하게도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거룩한 결심이 생기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어떤 계획까지도 짜져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은 희한하게 그것이 힘이 절감이 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힘을 더하는 하나의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환경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의미 있는 목표는 내가 보기에 내 속에 내 관점에서 좋은 목표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목표는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업을 성공하여 이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5년 내에 지금 한 100만 불 되는데 500만 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를 수도 있고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돈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성공했다라는 확인 한번 받고 과시하려고요 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면, 그런 목적과 내적 동기로 열심히 사업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 보십시오. 그게 나중에야 몇몇의 그 순간,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카이로스적인 그런 순간들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삼성하고 경쟁하고 뭐 중국에 공장 짓고 아이디어를 위해서 직원들을 닥치고 하는 이 모든 어떤 프레젠테이션 행위, 머리를 쓰고 밤잠 못 자고 이렇게 그 몰두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기회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사람은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가운데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모두에게 계획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은 4, 5년 내지 뭐 어떤 10년 정도 걸리는 장기 계획이 있고 아니면 3, 4개월에 끝나는 단기 계획도 있겠죠. 자, 이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 성취를 위해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좋은 예가 없을까, 이렇게 이 부분에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또 이것을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도 그런 계획을, 시간을 추진 중이고, 개인적으로 지난 15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 성취를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번에 선교관에서 잠시 머물렀던 그 인해교회, 신림동 그 인해교회라는 곳에서 구약 성경을 쉽게 읽도록 할 목적으로 제 책별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욥기는 어떠한 책인가라는 대강의 소개를 하는, 그래서 2시간짜리 매주마다 강의를 했죠. 그래서 33주에 걸쳐서 구약을 끝내고 다음 해에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2년에 걸쳐서 세션을 마치면서 다 모여서 이제 다가회를 하는데, 그에는 뭐 집사님들, 뭐 형제들 이렇게 모여서 소감을 묻고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이분은 신앙생활을 신실하고 꾸준하게 하고 또 그 성경도 이렇게 시간 내서 정기적으로 읽는 분인데 목사님 성경이 참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성경 66권에 대한 개관이라든지 이렇게 풀어줬으면 이제 읽기가 쉬워졌어요. 그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경이 참 어려워요. 읽기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이 말이 뇌리에 남아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쉽게 풀어줘서 자연스럽게 읽어나갈 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제가 성경을 쉽게 풀어줄 수 그래서 읽어나가는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을 착수한 책이 히브리서였죠. 매일 시간을 내어서 노트에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석책을 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본문 찾아보고 번역본 비교하고 하면서 노트가 한두 권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6월 달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뉴질랜드에 이주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를 하루에 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몇 년 걸릴 줄 몰랐어요. 단지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부담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것을 BP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뉴질랜드에 와서 2-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힘든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사임해야 할 때가 됐구나 느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내도 나도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아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쌓였던 감정이 터지면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위로하고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한 다음에 제 서재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분량의 작업에 몰입했습니다. 펜을 잡고 3시간 동안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갔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불편한 환경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뭐 잠을 자거나 TV를 켜거나 이 관심을 담대에 돌리려고 하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목적을 주셨고 주께서 원하시는 어떤 프로젝트에 지금 내가 열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힘든 와중에서도 나를 희열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저는 그 교회를 사임했고 이 사임하는 과정에도 매일매일 이 바이블 프로젝트 작업은 지속되었습니다. 201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트를 펼쳐보니까 2012년 5월 31일 목요일 성경 전체 31,103 구절 중에서 28,759 구절 작업 완료 92.4.3% 완료 2,353 구절 남음 그렇게 적혀 있어요. 보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워가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한 달 뒤에 6월 30일 토요일 노트를 보니까 669절 남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2년 7월 18일 수요일 저녁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쓴 초안 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4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노트가 86권에 달하는 분량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는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공부도 여기서 나왔고요. 히브리서, 다니엘서,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스가랴서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계획을 세웁니다. 왜요?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서요. 계획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분명하게 그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현재 들에게 몇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있는 그 딜리트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목표가 명료하면 혼란이 사라진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니까. 목표가 명료하면 특별한 눈이 생긴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특별한 눈이 생기니까. 목표가 명료하면 쓸데없는 일이나 정보에 노라고 말하는 힘이 생긴다. 반면에 목표가 없으면 모든 정보가 다 중요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보려 한다. 그러나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늘 시간의 부족을 느낀다. 한비아라는 분을 아십니까? 한비아. 국제 NGO 단체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팀장으로 세계 재난 현장을 누빈 여자분인데요.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비아 씨는 나중에 여행가에서 국제 구호 전문가로 활약하고 지금은 세계 시민 학교라는 곳에서 교장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 15분이라도 종이와 연필을 들고 자기와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라.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야 막연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돼요. 이 시간의 투자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건져낸 일주일은요. 다시 말해서 카이로스가 된 일주일은 그냥 의미 없이 살아온 10년의 값어치를 능가하는 무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리는 거예요. 의미 있는 그 순간들을 사드리는 거예요. 작은, 크고 작은 목표가 정해지면 이 사드리는 작업이 가능해져요. 목적을 지닌 의미 있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하루는, 하루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평생에 낭비한 세월보다 훨씬 복되고 영광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암송 계획을 세워놓고 매일 시간을 확보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카이로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그 시간 계획 세워놓지 않으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남는 게 있던가요? 유튜브에 유익한 거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약한 10% 내지 20% 정도는 내가 유익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약한 90 내지 80% 정도는 내 시간을 아싸가는 액티비티들이에요. 건강과 관련해서 아니면 삶의 노하우와 관련해서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도둑입니다. 기도의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를 찾는 사람,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 시간은 남아요. 그것은 내 것이 돼요. 누군가를 세우는데, 누군가를 격려하는데, 그를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던 그 시간,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내가 그 시간 사용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시간 무엇으로 대체될까요? 얼마나 생산성이 있을까요? 나 자신으로 하여금 뿌듯하게 만드는 그런 액티비티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드린 시간들, 복되고 의미 있는 영혼과 연결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내 생에 남아있는 그 크로노스의 그 시간들을 계획을 짜고 전략적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크로노스 시간은 카이로스로 순간순간 만들어야 되겠다. 이 기간을 통해서 나는 이만큼 이것을 성취해야 되겠다. 거룩한 큰 주님을 위해서 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비전 교회에 몸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내일 내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와 간섭하심을 구합니다. 내 삶에 펼쳐진 이 시간의 기회들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드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기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많이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